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모시겠는데요.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22절을 볼게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로를 예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편물이 분실되는 것을 우려하여 어떻게 하죠? 등기로 붙입니다.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등기 우편이라는 그 우표를 사고 해서 소인을 찍어서 이제 사람에게 이제 정확히 전달하고 또 영수증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법적 문서에는 이런 식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나는 증인으로서 이 도장을 찍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또한 인치는 행위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일입니다. 뭐 근동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가축들 있잖아요. 소나 말, 자기의 소나 말인 것을 주인이 그 뭐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냥 가축에다가 그냥 불도장을 찍으면 거기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 도장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표시로 도장을 찍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길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표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즉 보증으로 주셨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단어는 보증금에 관한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더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사겠다는 서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풍성히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물건을 함부로 구입했을 시 약간의 보증금을 걸고는 환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약속 불이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안전히 돌아가리라는 보증금으로써 자신의 피값을 치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열매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보증이십니다. 성령님은 신자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열매로 맺히도록 신자들의 삶 속에 내어주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자비를 간구하는데 게으르신 거죠?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기쁨과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로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전서에 썼던 강경한 책망을 되풀이하지 않는 대신 그들을 아껴 존귀히 여김으로 그들 스스로 바로잡기를 기다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영혼의 감독자가 아니므로 너희를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다. 나는 단지 너희의 기쁨에 도움이 되기를 원할 뿐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믿음에 서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울은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장을 이렇게 마치고요. 2장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2장은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놀라운 진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2장에서 우리는 범죄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1장의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보다 일찍 그들을 방문하지 못하게 된 동기를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범죄한 성도들의 문제를 재론하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2장 말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실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었다면 비통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울은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은 채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인들이 대단하다면 그들 역시 심상하고 말, 즉 마음이 상하, 뭐라고 좀 상심한다고 그러죠. 그러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모두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울어버렸을 겁니다. 3절 봐보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들을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바울은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지난번 편지에 책망했던 일들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소식이 오기를 고대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설교자가 혹독한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로부터 멀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책망이 회중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그러한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라면, 목사님들이라면 여러분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지만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날 강단에 서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경책하고 바로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책망하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실한 목회자는 회중들의 비유를 마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회중 가운데 있었던 무서운 부도덕한 범죄를 용납한 사실을 책망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근친상간의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은밀히 덮어둔 채 짐짓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고요. 이러한 부도덕은 이방인들에게도 충격적인 범죄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서신서를 통해서 아주 엄하게 꾸짖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인데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그 사람들을 출교시켰다고요. 또 고린도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없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리요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족하도다. 뭘 받는 게 족하다고요? 벌받는 것이 족하도다. 그들은 바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출교시킨 것은 그들을 위해서 너무도 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자기의 죄를 깨닫고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용서해야 됐거든요. 이 내용은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볼게요.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은 그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 책망을 받는 분들도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제 계속 보죠. 바울이 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즉 그 사람은 자기의 죄뿐 아니라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근심에 잠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어깨를 감싸주며 교제를 회복시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덧붙여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9절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뉘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시다시피 사단은 우리를 한쪽 길로 치우치게 하는 아주 그 술수가 많은 그러한 존재 아니겠어요? 사단은 종종 엄청난 부도덕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만든다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실례들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희도 잘 살펴보아서 내 자신이 조심하도록 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을 보세요. 다시 이제 바울이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은 드로아에 와서 문이 열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린도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했단 말이죠. 이것은 바울의 변덕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회에 그때그때 충실했습니다. 다음으로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인들에 관한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내용을 이제 바울이 이제 듣습니다. 그 들은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소위 사역의 능력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위대한 사역의 일부분으로서 저는 또한 우리가 전파해야 할 이러한 유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다루게 됩니다. 뭔가 한번 보세요. 14절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아마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상당히 흥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열띤 어조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마치 승리의 개선문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의 배경은 로마인들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다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 행진이 있었어요. 즉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정복자들은 로마로 귀환할 때 성대한 그 환영행사가 있었습니다. 환영행사를 또 치루었고요. 때로 그러한 승리의 행진은 아침에 시작되어서 그 뭐 자료들을 보면 밤중까지 계속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정복자들은 그들이 노획한 짐승들이나 전리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행렬의 맨 앞에는 적군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다시 자유를 얻어 당당하게 개선문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행렬의 맨 뒤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처형당할 포로들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승리의 입성 그 뒤에는 항상 분향의 제단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승리를 주신 뭐 로마의 그 신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이런 신들에게 분향을 했는데 그 행진이 계속되는 동안 이 분향을 했고요. 그 분향을 할 때 향단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지나가는 행렬의 모습을 가릴 정도로 향이 피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배경으로 하여서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어디에서나 승리하는 것일까요? 알다시피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덴에서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두 곳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당장은 아무도 없어도 결국 바울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니. 여러분, 아까도 그 개선행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군인들의 그 개선이요. 그 개선행진의 대열에는 석방될 사람도 있었고 맨 뒤에 처형될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모두가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고 있었다고요. 16절을 계속 봐봐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많은 무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저는 메시지를 전한 후에 종종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후 이곳을 나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때 저로부터 들은 그 복음, 그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이렇듯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접한 적이 있었으므로 승리의 대열에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한 이들은 그들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개선 행진에서 자유를 얻는 몸으로 활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자여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가 이러한 향기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겠느냐? 감당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오늘날 말씀이 전파되므로 분향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하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전파하는 그 향내는 곧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서 전체 요강이 되는 지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패시키거나 상품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계시해 주는 대로 신실하게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